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사형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딱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상상만 해도 숨 막히네요.
그쵸. 근데 재판관은 부패의 끝을 달리는 폭군이고요. 배심원단은 틈만 나면 여러분을 막 물리적으로 찢어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법정 밖에는 당장 목을 노리는 40명의 암살단이 대기하고 있죠.
와, 완전 할리우드 스릴러 영화 속한 장면 같은데요?
그니까요. 근데 이게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 1세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정말이죠. 엄청난 상황이죠. 사실 저희가 보통 고대의 기록이나 종교 문헌을 읽을 때그 안에 담긴 날것 그대로의 정치적 긴장감이나 뭐 권력의 민낯 같은 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냥 뭐, 아, 옛날에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다룰 자료의 내막을 쫙 들여다보면 현대의 그 어떤 치열한 정치 스캔들이나 권력 암투 못지않게 정말 노골적이고 생생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단순히 고대 종교사나 역사적 사실을 외우려고 이 시간을 내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분명 그 이상의 통찰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 사람, 그러니까 저와 전문가님, 그리고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심층 탐구 자료는요,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사도행전 강의, 그 중에서도 23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파트죠.
네,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억울하게 기소된 한 인물, 바로 바울이 부패한 정치인들, 치밀한 암살 음모, 그리고 법적 허점들로 가득한 적대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그 놀라운 지략과 수사학으로 헤쳐나가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단순한 고대 문헌 읽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요. 완벽한 위기 관리의 마스터 클래스거든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피비린내 나는 예루살렘의 궁회정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황의 발단은 로마의 천부장,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사태의 공식적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면서 시작됩니다.
아, 천부장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팠겠어요.
그렇죠. 천부장 입장에서는 길거리에서 벌어진 폭동의 원인을 아주 합리적으로 좀 깔끔하게 문서화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상황은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죠.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되게 악명이 높더라고요.
네, 서기 47년부터 한 58년 혹은 59년경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는데요. 역사적 기록들을 막 교차 검증해 보면 굉장히 부패하고 폭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길래요?
심지어 그 탈무드 기록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십일조를 갈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니까요.
와, 종교 지도자가 몽둥이질을요?
네, 아나니아는 너무 탐욕스럽고 로마에 철저히 결탁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유대혁명군이 봉기했을 때 가장 먼저 암살당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됩니다.
세상에. 그런 부패한 자가 재판관석에 앉아 있으니 정상적인 재판이 될 리가 없죠. 바울이 입을 열자마자 아나니아가 다짜고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뺨을 치라고 아주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잖아요.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뺨을 치는 건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공개적으로 극심한 모욕을 주려는 유리도인 거잖아요. 그쵸?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고대 율법 체계에서 뺨을 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아, 금지된 행동이었어요.
그럼요. 우리가 흔히 아는 눈에는 눈, 이와 이 이런 동해복수법과 나란히 언급되는 조항들을 보면요. 상대의 뺨을 쳐서 모욕을 준 경우에 엄청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 고대 법전들이 많습니다.
벌금까지?
네. 그런데 율법의 수호자이자 최고 집행관이어야 할 대제사장이 공개적인 법정에서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아, 선을 넘었네요. 그때 바울의 반격이 매섭습니다. 그 에스겔 13장의 개념을 훅 끌어와서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일갈하죠.
아주 강력한 안방이었죠.
근데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뭐랄까 정확히 어떤 의미길래 당시 사람들에게 그토록 치명적인 모욕이 되었던 건가요?
그 에스겔 1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거든요. 부실하게 지어진 담벼락은 비바람이 몰아치며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위에 겉보기 좋게 하얀 회를 칠해서 되게 튼튼한 척 속인다는 비유죠. 무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겉은 하얗게 칠해져 있어서 막 깨끗해 보이지만,
그렇죠.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와 부패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 네가 율법을 수호하는 하얀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율법을 짓밟는 썩어빠진 위선자다 라고 아주 정통으로 찌른 겁니다.
와, 진짜 그야말로 법정을 뒤집어 놓는 일갈이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그러자 주변에서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고 막 따져 묻죠.
맞아요. 이때 바울이 돌연 태도를 싹 바꿔서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이렇게 답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두고 학계에서는 막 바울의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못 알아본 거다. 아니다, 의도적인 비아냥이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다고요?
네, 사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의 육체적 가시, 특히 그 눈질환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쓴 적이 있어서 시력저하설이 꽤 오랫동안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
아,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키너 박사님의 자료에 따르면 그건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어, 왜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당시 공회와 같은 이런 정치적 청문회에서 대제사장은 특유의 화려한 제사장 복장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평상복 같은 걸 입었나요?
네. 대제사장의 공식 복장은 성전 제사 때만 입는 거거든요. 따라서 바울이 그를 시력 때문에 물리적으로 못 알아봤다기보다는 고도의 풍자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타당하죠.
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요. 네가 법을 어기면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법을 집행하는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통렬한 조롱이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이거 가만 들어보니까 약간 그 불리한 청문회에 끌려간 현대의 정치인이 위원장을 향해서 아, 위원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하는 행동이 동네 떵표 같아서요 라고 받아친 거나 다름없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진짜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발언으로 분위기는 통제불능의 아주 험악한 상태로 치닫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천재적인 기지를 발휘해요.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구성을 쓱 보고는
네, 부활이란 교리를 툭 던져버리죠.
맞아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한마디가 완벽한 기폭제가 됩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딱 나뉘어 있었는데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아주 안 좋았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요경만 인정하고 천상아, 사후세계, 부활을 철저히 부정하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구전율법과 부활을 굳게 믿었거든요.
아, 신학적으로 완전히 상극이네요.
그렇죠. 바울이 이 신학적 뇌관을 건드리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양측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보면 양측이 바울을 서로 끌어당겨서 사지가 찍힐 뻔했다고 하죠.
와, 현대 정치로 치면요, 여야가 합심해서 한 사람을 막 공격하려는데 그 사람이 양당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장 민감한 이념 문제를 툭 던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물어뜯게 만들고 자신은 쏙 빠져나가는 셈인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였을까요?
이 대목에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요, 바울이 고대 수사학의 핵심 요소인 에토스를 완벽하게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에토스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파토스가 감정에 호소하는 거라면 에토스는 화자 자신의 고결한 품성과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하.
바울은 무력으로 뺨을 치라고 명령하는 대제사장의 불법성을 폭로함과 동시에 자신은 성경적 전통과 부활이라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철저한 율법 준수자임을 딱 보여준 거죠.
불법적인 재판관 앞에서 도덕적 우위를 확실히 점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지켜보던 로마 천부장에게 아주 중요한 프레임을 씌웠다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이죠?
아, 이 사건은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정치적 범죄가 아니라 유대교 내부의 골치 아픈 종교 논쟁에 불과하구나. 이걸 완벽하게 각인시킨 거죠.
와, 진짜 천재적이네요. 근데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인 재판으로 바울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 적대자들은 룰 자체를 부숴버립니다.
네, 무대가 바뀌죠.
법정에서 거리로, 합법에서 불법적인 폭력으로 무대를 옮긴 거죠. 그 공회에서의 합법적 암살이 실패하자 40명의 젊은 암살단이 결성되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요.
이들은 혈기왕성하고 맹목적인 민족주의 열정으로 가득 찬 젤롯당 부류의 젊은이들이었을 겁니다. 고대 유대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금식맹세는 매우 무거운 결단이었거든요.
진짜 목숨을 건 거네요.
그렇죠. 물론 당시 랍비 문헌들을 보면 만약 암살에 실패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랍비들을 찾아가서 맹세를 해제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적 허점이 있긴 했습니다.
아, 빠져나갈 구멍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아주 굶어 죽을 작전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사례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암살 계획도 굉장히 치밀했어요. 그 바울이 갇혀있던 안토니아 요새에서 공회적까지 거리가 좁은 길로 약 300m에서 450m 정도에 불과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죠.
이 좁은 길목에 숨어있다가 혼란을 틈타 번개같이 중앙을 뚫고 들어가 바울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이런 좁은 길목에서 벌어지는 그 시카리, 그러니까 단검 암살단들의 자살 테러식 매복 공격 앞에서는 방어선이 뚫릴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암살 계획이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발각됩니다.
진짜 천운이네요.
조카의 밀고를 들은 천부장 루시아는 곧바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호송하기로 결정하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동을 좀 걸어야겠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루시아가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편성한 병력의 규모를 보면요. 보병 480명에 기병 120명, 도합 600명에 달하는 엄청난 대규모 군대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제 아무리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지만 고작 죄수 한 명을 살리자고 최대 600명의 군대를 한밤중에 강행군 시킨다고요? 솔직히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울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병력 규모를 너무 뻥튀기한 거, 과장한 거 아닙니까?
현대의 관점으로만 보면 당연히 과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산지의 정치적, 치안적 배경을 알면 이 600명이라는 숫자가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임을 알 수 있죠.
그래요? 치안이 그렇게 안 좋았나요?
네, 당시 총독 펠릭스의 통치 아래서 유대의 치안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총독 자체가 부패해서 뇌물만 주면 흉악범도 막 풀려나는 상황이었고요. 산지 곳곳에서는 반로마 무장 세력들의 야간 매복 공격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툭하면 습격을 받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럼 천부장 루시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호송 병력을 한 50명, 100명 정도만 적당히 보냈다가 암살단의 야간 매복에 걸려서 로마 군인들이 몰살당하거나 로마 시민이 죄수를 빼앗긴다면 어떨까요? 그건 루시아 천부장 본인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완전 옷 벗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군대란 때로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해야 할 때가 있죠. 루시아는 600명이라는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해 암살단의 매복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 겁니다.
아하.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고 무사히 호송을 마치는 것만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던 셈이죠.
아,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무슨 인도주의적 애정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안위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사히 암살단의 위협을 피해 총독 펠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됩니다. 하지만 거리의 폭력에서 벗어난 것도 잠시, 이제 바울은 공정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제도적 부패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죠.
네, 가이사랴 법정의 풍경은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히 로마법의 지배를 받는 공간이었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달랐겠네요.
그렇죠. 고소인 측인 유대 지도자들은 더둘로라는 전문 수사학자이자 법률 대변인을 고용해서 데려옵니다. 이 더둘로는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펠릭스 총독에 막 기름칠을 하기 시작하죠.
아부성 발언이요.
네, 총독 각하 덕분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노골적인 아부를 늘어놓습니다.
태평성대요? 아까 치안이 최악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펠릭스는 잔인하고 억압적인 정책으로 유대인들의 반발과 폭동을 끊임없이 조장하던 무능한 총독이었거든요.
속이 뻔히 보이는 아부네요.
반면 바울의 오프닝은 달랐습니다. 그런 얄팍한 아부 대신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한 절제된 칭찬으로 변론을 시작하죠.
여기서 판이 진짜 흥미롭게 돌아가는데요. 바울이 펼치는 방어 논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고작 12일밖에 안 됐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증인도 없다는 사실을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팩트로 승부한 거죠.
게다가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강단에게 고백하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도를 좇아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요.
네.
근데 이게 왜 천재적이냐면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로마법상의 정치적 반역죄. 로마가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유대교 내부의 단순한 신학적 논쟁으로 확 축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일종의 비범죄, 그러니까 non-crime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네, 이것을 로마의 사법 시스템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바울의 치밀함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로마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입증 책임이 고발자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아, 증거를 가져와라.
그렇죠. 심지어 고발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기각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 고발자들이 안 온 상황이었나요?
네, 바울이 그걸 정확히 파고듭니다. 나를 성전에서 봤다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직접 와서 나를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 그들이 여기 없지 않느냐면서 법적 절차의 치명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와.
법리적으로 완벽한 승리였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석방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총독 펠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 대한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그 기막힌 부조리가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이 부부의 권력 획득 과정 자체가 거대한 스캔들 덩어리였죠.
네, 펠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다가 로마 황실의 인맥 덕분에 자유인이 되고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매우 기형적인 인물입니다.
아, 콤플렉스가 심했겠네요.
권력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이 어마어마했죠. 아내 드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유대 공주였는데 펠릭스가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키프로스 출신의 마술사를 동원해 그녀를 전남편에게서 빼앗아왔습니다.
와, 마술사까지 동원해서 남의 아내를 뺐다뇨.
도덕성이나 윤리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권력의 화신들이었죠.
진짜 최악이네요.
이런 부도덕한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습니다.
어우, 완전 돌직구인데요.
바울은 그저 뻔한 종교적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마술과 탐욕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뇌물을 밝히며 권력을 남용하는 총독 부부의 삶, 정중앙에 거울을 딱 들이댄 겁니다.
찔렸겠네요, 진짜.
기록에 보면 펠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나오는데 자신의 민낯이 폭로되는 것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공포를 느끼면서도 펠릭스는 끝내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막 바울에게서 돈을 좀 뜯어낼 수 있을까 싶어 뇌물을 바라고 자주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잖아요.
네, 참 치졸하죠.
게다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그 얄팍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무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을 무려 2년이나 감옥에 방치합니다. 그 완벽한 법적 논리로 이기고도 부패한 권력의 벽에 막혀서 2년을 잃어버리다니. 이게 시스템의 흥포가 아니면 뭘까요?
결국 펠릭스는 유대 지역의 치안을 악화시킨 부패 혐의로 로마로 소환되고 맙니다. 다행히 황제적 태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던 친동생 팔라스의 백 덕분에 목숨만은 건지게 되죠.
아, 줄은 잘 타고 났네요.
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베스토라는 꽤 원칙주의적인 인물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재판은 이막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국면이네요.
베스토는 부임하자마자 이 해묵은 바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헐, 바울 입장에서는 2년 전에 그 끔찍한 악몽이 재현되는 거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암살단의 표적이 되거나 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찢겨 죽을 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죠.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만이 던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궁극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내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아, 그 한마디가 판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놨죠?
고대 로마법에서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상소하는 순간 해당 지역 총독의 모든 재판권과 사법권을 꼬는 즉시 정지됩니다.
아, 총독이 손을 떼야 하는군요.
네, 총독은 그 죄수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고 오직 로마로 안전하게 호송해야 할 의무만 딱 지게 되죠. 베스토 총독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골치 아픈 사건을 내 손에서 깔끔하게 치워버릴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아, 서로 윈윈인 셈이네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보내질 공식 죄목을 정하기 위해 한 번의 청문회가 더 열리게 됩니다. 마침 신임 총독 베스토에게 인사차 가이사랴를 방문한 헤롯 아드리빠 2세와 버니게 공주가 이 청문회에 합류하죠.
네.
앞서 펠릭스 부부도 완전 막장이었지만 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의 스캔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패와 스캔들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다시 서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친동생이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소문이 로마 제국 전역에 아주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남매 사이인데도요?
네, 심지어 버니게는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로마 장군 티투스와 사랑에 빠져서 로마로 건너가 황후가 될 뻔하기도 했죠.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하지만 로마 제국 사회가 동방 유대 출신의 이런 스캔들 많은 여성을 황후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면서 결국 비참하게 내쳐지는 참 파란만장한 인물입니다. 도덕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오직 권력과 탐욕만 남은 이들 앞에 사슬에 묶인 바울이 또 서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진짜 찐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지금 이 청문회는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운 자리이고 황제에게 보내질 공식적인 죄목이 결정되는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판사와 왕 앞에서 법적 변론을 펼치기는커녕 갑자기 자신의 과거 회심 이야기를 쫙 꺼내고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대놓고 전도 집회를 열어버립니다. 이거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살행위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오죽하면 듣다 못한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이것은 고대 권력의 속성과 개인의 소명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법적 방어 대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이 자리는 더 이상 자신의 무죄를 구걸하는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사명, 즉 네가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명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무대였던 겁니다.
아, 시각 자체가 달랐던 거군요.
네,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미쳤다라고 외친 것도 당시 역사적, 철학적 맥락에서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맥락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군중의 가치관이나 권력자의 입맛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부르짖는 견유학파 철학자나 예언자들은 종종 기득권층으로부터 미치광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 튀니까요.
베스토의 눈에 바울은 세상의 상식, 그러니까 권력에 아부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상식을 철저히 거스르는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광기를 지닌 존재였던 겁니다.
와,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한술 돋딥니다. 권력의 정점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을 논리적 혼어로 완벽하게 몰아넣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주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면서 완전 돌직구를 날립니다.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이었죠.
아그리빠가 여기서 그렇다라고 하면 바울이 전하는 부활과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자기가 동의하는 꼴이 되고 아니다 라고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율법의 수호자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잃게 되는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라면서 되게 씁쓸하게 상황을 회피해버리고 말죠.
네, 이 일련의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바울이 가진 통찰력과 배짱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억압적인 시스템 속에 던져져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판을 읽고 있었네요.
로마법의 허점, 유대 율법의 구조, 그리고 자신을 신문하는 권력자들의 정치적 약점과 콤플렉스까지 완전히 꿰뚫어보았죠. 그리고 그 모든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끝내 자신만의 에토스, 즉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관철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자료 속에서 바울은 뺨을 때리는 부당한 권력자들, 굶어 죽겠다고 맹세한 무자비한 암살단, 그리고 치명적인 스캔들과 부패로 얼룩진 제도적 권력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를 지탱한 건 굳건한 내면의 신념과 그것을 세상 앞에 명확하게 풀어내는 그 날카로운 논리였죠.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부단한 직장 상사, 불합리한 사회 구조, 혹은 막 정보의 과부하에 짓눌려서 적대적인 시스템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의 꺽대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며 판의 흐름을 읽어낸다면 불리한 상황마저도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대로 확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리에 담아둘 때가 아니라 실제의 삶과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무기로 사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죠. 어떤 부당한 압력 앞에서도 비판적인 사고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세우는 것. 그것이 고대의 이 재판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위기 관리의 본질일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위해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재구성해본 이 법정 안팎의 숨막히는 대화들, 심지어 그 펠릭스 총독 부부의 은밀한 사적인 대화나 베스토가 당황하며 내지른 고함까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도대체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는 그 위험천만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재판정 한가운데 없었거든요.
아, 참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누가는 기본적으로 약간 탐사보도 기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취재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는 훗날 바울의 재판에 제출되었던 공식 문서들, 천부장 루시아가 보낸 공문, 가이사랴 법정의 상소 기록,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치밀하게 수집하고 교차 검증해서 이 거대한 역사적 순간을 재구성해낸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읽어내리는 뉴스 기사들 혹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역사의 기록들은 과연 그날 벌어진 현장의 완벽하고 순수한 진실일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아니면 살아남은 자들 혹은 정보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목적에 맞게 정교하게 재구성해낸 하나의 거대한 서사일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다음번 새로운 자료나 뉴스를 접하실 때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고 편집된 이 활자 이면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질문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